앞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한 병폐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법률에 의한 경건한 삶을 도전하지만 그것은 다만 자신의 노력일 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님을 증거했습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령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고 만족이나 감격도 없는 것이었음을 자신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한 바 있습니다. 1세기의 복음의 또 다른 장애는 이런 율법주의와는 정반대로 반도덕주의 이론이었는데 주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육신으로 하는 행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극단주의였습니다. 영과 육신의 전혀 다른 면을 주장하는 주로 영지주의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언제나 사람은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죄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만들어진 도덕 기준을 실천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자신들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에 극단적으로 대치해서 육신적으로는 어떤 것이라도 영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믿는 인간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이라든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닌 것은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의 윤리 기준을 넘어서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는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지요. 가끔 세상 속에 나타나는 이단 사상은 성경에 보통 사람들은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간추려내서 구원받으면 모든 세상의 도덕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아주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이상한 교리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교주들을 들어봅니다. 이 3장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런 반도덕주의에 대한 바울 사도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생각할 17절에서 21절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먼저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면서 온전을 위해서 부단히 보존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주로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경계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특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말미에서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하다고 할지라도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며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증거를 하지요.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힘쓰고 매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로부터 배우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신앙의 도전을 계속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12절 말씀입니다. 신앙은 어느 정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신앙인들과 다르지 않게 바울 사도 역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은 분명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역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육체의 부활이나 새 예루살렘의 약속은 아직 미래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한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변함없이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권면에서도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겸손은 얻은 것을 계속 지켜가고 키워가야 한다는 겸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제 부도덕을 책망하려는 의지에서 자신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죄의 욕망이 소멸되고 오로지 의로운 생각으로만 충만한가? 우리는 신앙 양심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어떤 때는 순결한 생각으로 충만하다가도 또 세상의 생각으로 혼란을 겪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선 후에라야 비로소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달려가노라, 디오코라는 히라보입니다. 뒤쫓다, 추구하다, 추적하다, 박해하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잊게 한 예수들을 쫓는 데 매진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물론 바울이 사울이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점재하셨기 때문이지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바울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처음에는 얼마나 그 반대쪽에서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다메섹의 아나냐를 통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예정하시고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까지도 증거하였지만 그 붙잡으신 일을 위해서 애쓰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붙잡힌 이유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나, 즉 우리는 나를 붙잡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다름질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 동안 지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은 목표를 잃지 않아야 된다. 표대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바울로부터 듣습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교훈으로 족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것에 붙잡혀서 현실을 망치는가 하면 과거가 앞으로 바른 진로에도 방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은 더러 사람들 속에서 봅니다. 바울은 앞에서 할례자로서 유대인으로서 또는 바리새인으로서 누렸던 특권이 자신의 미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목표의 표대인 예수도를 쫓아 달리는데 전혀 장애가 될 수 없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거에 세상의 영광을 누리다가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으로 예수들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오면 되게 이릅니다.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라는 추억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이런 추억을 완전히 버린 삶을 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분절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절 상반절이라는 표현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12절 상반절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자분절라라는 표현이나 얻었다라는 어근은 같은 람바노라는 표현입니다. 다만 자분절로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를 의미하는 카타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있는 표현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 하반절 그랬는데 바울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유대인들로부터 영화로운 때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족들로부터 당했던 여러 고통이나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당했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과거에 머무르는 마음은 앞으로 나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 했는데 뭐 이제 이 정도 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거에 열심이었으면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언제나 이집트를 추억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넉넉히 고기를 먹었던 추억을 가지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폭로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럽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신앙도 언제나 방해를 일으키는 것은 세상의 불신으로부터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현실의 나를 붙잡고 있다면 마치 선창에 묶은 밧줄을 끌지 않고 육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배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동력이 좋은 배라도 밧줄을 끌어버리고라야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뛰기 시작한 육상선수는 절대로 출발 지점을 생각하지 않고 골인 지점에 매진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들을 만나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한다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상태로 철로 역정의 길을 가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영광인 새 예루살렘의 언약이 목표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인데 하반절에 앞에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동력을 잃게 됩니다. 다음 절과 더불어 잃지 않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다름질은 힘을 얻고 지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 했는데 앞에서도 언급해 왔던 것처럼 찾아가야 할 목표가 없다면 무사 안일한 삶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푯대를 향하여라는 바울의 결심과 의지는 역시 신앙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푯대라는 말이 스코포스 그런 히랍어로 표적, 목표라는 표적 또는 감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율법이 아닌 것들을 형벌하고 율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만 애썼지만 이제는 예수도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찾았고 오히려 그 목표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표적을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로지 그 목표를 위하여 달리는 것에 치중하면 그만입니다. 다름질하는 육상선수는 관중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거기에 눈을 들 겨를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죠. 오로지 골인 지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목표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 하반절에 말과 다르지 않고 끝에서는 반드시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의 12절에서도 이미 달려가노라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오코를 간략하게 살핀 바 있지만 그 외에도 이 디오코는 열심히 따르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뒤쫓아 또 추적하다 자신을 어떤 자에게 소속시키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비유적으로 열심히 추구하다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나 미래의 하늘에서의 영광은 세상에서 얻어지거나 약속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한 상이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상으로 이 사라질 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신령한 것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고자 하는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생으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고백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운동선수들은 결국 쇠하고 낡아질 것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또 앞에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과 좋은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를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항상 믿음의 푯대를 잃지 않고 주변인 세상보다는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앙은 현실에 감사하는 것부터 또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지속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는 미래의 약속도 없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의해서 미래와 영원히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실에 자신의 신앙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속의 어떤 부류이든지 오늘 현실 속에서의 우리 각자의 자세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5절에 그런데 사실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온전하다고 자긍할 사람은 바울을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헤아리고 생각해 보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15절 상반절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실에 있어서는 더욱 정진하는 즉 다름질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 예수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온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반도덕적이면서도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경고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오히려 교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직분을 두는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라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나 장성한 분량은 역시 미래적인 것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15절 중간에 그랬는데 결국 바울처럼 자신의 부족됨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름질을 계속하는 사람이 신앙에 있어 성숙한 사람이고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나 판단이 다를지라도 그 판단도 자신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히 나타내실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로 밀어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나타내시리라 하는 말을 아포칼립토, 가장 일반적으로 신앙에 사용되는 것은 계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죠. 또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말이죠. 결국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자세를 역시 배웁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판단을 미루고 하나님께 위임하는 자세야말로 분쟁을 잠재우고 화평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에 있어서 대부분의 신앙의 내용들은 이미 모두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비적으로만 이해하고 또 미루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계시의 절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16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는 15절 중간에 말씀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믿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데는 그런 말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본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이해나 성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다만 그대로 성숙을 위한 투쟁은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성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함에도 중요한 것은 행할 것이라 하는 내용에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이 스토이케어 하는데 계열이나 계층에 속하다 또는 열을 지어 지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배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곧게 나가는 것을 의미해서 너무 다른 이론이나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지런함의 권면은 히브리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같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도 자신의 믿음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고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이미 얻은 것이나 온전하다고 하지 않고 더 온전함을 향하여 예수도를 따라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실수이든지 잘한 것이든지 이미 행한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쫓아서 부단히 열심을 내놓으라고 증거합니다. 신앙에서 과거는 오늘 현실의 자세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지금의 현실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열심히 경건하게 신앙적으로 도전을 계속한다면 과거에 잘했던 것들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신앙을 놔버리고 낙후하는 삶을 산다면 과거에 아무리 신앙을 잘했을지라도 그것은 상급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경고인 거지요. 만일 누구든지 온전히 이루었노라고 생각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판단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있든지 변함없이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과거에 잘한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오직 미래에 상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에 당한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